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시리아에 방공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측에 S-300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시리아에 배치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려하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나 누수라 전선 모두 공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또 미국은 연합군 공군 병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들 병력이 고유의 방어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지중해에 있는 러시아 군함들과 시리아 타르투스 항내 러시아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S-300 미사일 1개 포대를 시리아로 파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예멘 정부를 보호하려는 동맹국 군함에 대한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 주말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발 만데브 해협에 있던 아랍에미리트 연합 군함에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후티 반군과 싸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주요 일원입니다. 안보리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즉각적인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만데브 해협에서 국제 선박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엔의 고위 인도주의 관리들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예멘의 인도주의 재난 사태를 좀 더 심각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키와 이라크가 각각 총리 발언과 의회 결의안에 항의해 상대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이라크 외무부는 오늘 비날리 일디림 터키 총리의 도발적인 발언들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바그다드 주재 터키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일디림 터키 총리는 앞서 이라크 모술에서 ISIL 반군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반면 터키 정부는 이라크 의회가 모술 동북부 바시카 지역에 주둔한 터키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항의해 앙카라 주재 이라크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회가 어제 미 동부 버지니아주의 한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후보와 민주당의 팀 케인 후보는 핵무기와 시리아 사태, 사법 개혁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펜스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바락 오바마 대통령 외교 정책의 설계자로 거론하면서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중 중동 지역이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케인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거론하며 그가 러시아와의 사업 관계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두 후보는 그러나 시리아 북부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포털 업체 야후가 미 정보당국의 지시로 수억 건의 이메일들을 비밀리에 검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야후가 미 국가안보국이나 연방수사국의 비밀 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명의 야후 전직 직원들과 이 문제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이메일 내용과 첨부 파일에 담긴 특정 문구나 코드를 찾기 위해 1년에 문자와 숫자, 기타 부호를 검색하도록 야후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후는 모든 이용자들의 이메일을 검색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설치해 정보당국이 제시하는 핵심어와 문구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분자기계를 개발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분자기계를 설계 제작한 프랑스 출신 장피에르 소바주 스트라스부르 대학 명예교수와 영국 출신 프레이저 스토터트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또 네덜란드 출신 베르나르트 페링하 흐로닝언 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자기계는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통제 가능한 활동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물질과 에너지 저장 체계에서 추가 연구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5일 수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이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한 복원사업에 긴급 자금 75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수해지원 활동에 435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북한 내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표부에 근무하던 북한 보건성 출신 간부가 최근 탈북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낮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유엔이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한 복원사업에 긴급자금 75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에 설사병 등 의약품을 지원하고 수해 지역의 질병관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가 3일 북한에 대한 긴급대응지원금 75만 달러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난주 유엔 4개 기구의 대북 수해 지원 활동에 긴급 대응 지원금 435만 달러를 배정한 지 닷새 만입니다. 중앙 긴급 구호 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보건 기구 WHO에 배정된 이 자금은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보건 지원을 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재민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 기관에 설사병과 급성 호흡기 질병 치료약 등 기본 의약품을 비치하고 수해 지역의 질병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이번 홍수 피해 대응에 긴급 투입하는 자금은 총 485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지난 28일 배정됐던 410만 달러는 세계식량계획 WFP에 180만 달러,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170만 달러, 식량농업기구 FAO에 60만 달러로 배분돼 30일 전달됐습니다. 또 29일 유엔인구기금 UNFPA에 배정됐던 25만 달러는 3일 지원됐습니다. 긴급대응지원금은 인도주의 구호가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들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수재민 지원 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함경북도 수재민 60만여 명을 지원하기 위해 미화 2,82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으로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식량과 보건, 영양, 식수, 위생 지원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타판 미슈라 주북한 유엔 상주 조정자 겸 유엔 개발 계획 상주 대표는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집을 잃은 수만 명을 구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 내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북한 내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부족한 식량 배급, 시장 활동 금지, 정부에 대한 분노 증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SIS는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 36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 내 9개 도에 걸쳐 실시됐으며 북한 내부에서 이런 조사가 실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CSIS는 설명했습니다. 탈북자를 조사한 경우는 많지만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을 조사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CSIS의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내부에서 여러 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력 있는 단체에 조사를 위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와 응답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CSIS가 설문조사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내부의 9개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점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린스 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는 제3국의 탈북자들을 상대로 과거에 이뤄진 조사들과 비슷한 결과를 냈다며 다만 최초로 북한 내부에서 직접 북한 주민들의 입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번 보고서에서 배급, 시장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주민들은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생존을 위해 배급제에 의존하지도 않으며 정부가 경제활동을 방해할 때 가장 큰 분노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CSIS는 밝혔습니다. 공공배급제가 양질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36명 중 한 명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만이 1990년대에 충분히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을 뿐입니다. 당국이 어떤 행동에 가장 반감을 가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로 경제활동과 연관돼 있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장사 미천을 보안서에 뺏겼을 때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누구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장사죄로 교화소에 가게 됨, 강압적인 노력 동원, 세외 부담, 노인 미달, 재산 몰수, 교화소 수감, 배급 중단과 세외 부담, 생활상의 불편, 정전과 수돗물 단절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또 많은 응답자들은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당시 북한 당국에 가장 화가 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CSIS는 2011년 한국통일연구원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화폐개혁에 대한 반감이 드러났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CSIS의 설문조사는 28살에서 80살 사이 남성 20명과 여성 16명을 상대로 실시됐습니다. 이들은 평양시, 청진시, 무산시,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량강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노동자, 의사, 회사 대표, 주부, 공장 노동자, 이발사, 요리사, 목욕탕 직원 등이었습니다. CSIS는 이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내용 중 비공식 시장, 물물 교환, 외부 정보, 통일 등에 대한 결과도 취합해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더 소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 통일의 문이 열리면 한국민들뿐만 아니라 720만 해외 한인들과 세계 각국에도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과 2016 세계 한인회장대회 개막식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광적으로 집착할수록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며 결국 자멸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비정부 기구가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교육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국제민주연구소는 최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자들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실제 경험담은 국제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북한에게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국제사회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사회가 알지 못했지만 인권 유린의 이야기가 탈북자들로부터 시민단체와 국제사회로 전해지면서 세계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3년 유엔에서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 시작부터 끝까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 혐의가 사실임을 알게 됐다고 국제민주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자들로부터 증언을 더 모아 보고를 한 후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설립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제연합의 193개국 중 119개국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게 김정은의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UN과 국제시민단체, 외국의 의회 공청회,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주요 회의에서 널리 공유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때 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증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왜, 언제, 어떻게 했는지의 육하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증언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만 압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자신의 탈북 경험을 세 문장 이내로 설명하고 각국 정부의 특정한 행동을 촉구하는 권고 한 문장을 포함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언 내용을 말과 글로 모두 연습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제민주연구소는 탈북자의 증언이 사실에 집중하고 정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정확한 거짓에 과장된 증언은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밖에 국제민주연구소는 증언으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보복이 두려울 경우 익명으로 증언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이번 동영상이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기금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돌격대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른바 현대판 노예노동 실태가 오늘 서울에서 공개됐습니다. 군대와 유사한 조직 생활을 하는 돌격대는 각종 건설 사업에 동원되지만 임금은 거의 받지 못하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 착취 조직이라는 주장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중학교를 졸업한 박경호 씨는 곧장 828 청년 돌격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나이 17살.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평양 만경대 구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나르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노동량에 비해 한 끼 식사는 강냉이 밥 한 그릇에 반찬 한두 가지 뿐이었고 월급도 국수 몇 그릇 사 먹을 정도의 액수에 불과했습니다. 탈북자 박경호 씨의 증언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시멘트 그 하차 작업이 있었습니다. 대대원이 한 200명 정도가 한 빵통에서 이렇게 포대로 이렇게 일반 이렇게 삽으로 떠가지고 등에라 메고 이렇게 자르라 등에라 그러고 나르는데요. 이 시멘트가 몸에 다 붙어가지고 땀과 같이 이게 콘크리트가 돼요. 이게 가죽이 등까지 벗겨졌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일을 해봤거든요. 거기에서 일을 하면 돈을 주는구나. 아 근데 내가 저기서 3년을 무보수를 일했으니까 그걸 통일되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제2연합기업소 산하 25금속공장 건설사업소에 배치된 허광원 씨. 제2연합기업소는 북한 전역에서 토대가 안 좋은 사람들을 뽑아 조직한 곳으로 개성에서만 모두 500여 가구가 무산으로 추방돼 건설 현장에 동원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뒤 서두수 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과 온성 탄광 등에서도 일한 허 씨는 하루 종일 허리를 펴지 못한 채로 일하느라 지금도 허리가 구부정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탄광이 끌려가는데 곱게 일을 야당 땅에서 베려가지고 그걸로 석탄을 파내는데 아침에 8시. 아침에 들어가면 저희 때까지 허리를 못 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웃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춥다 무슨 이거 뭐 여기 못 살 때다 이런 데 청하다 이건 저 무슨 그런 놈들은 아침 일어나면 가족이 다 없어지고 한 70세대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치원 수용들은 다 보냈다고.
북한 인권시민단체 열린 북한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돌격대 내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돌격대에서 이루어지는 현대판 노예노동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돌격대는 대략 10년의 복무 기간 동안 군대와 유사한 조직 생활을 하며 국가 건설 사업에 동원되지만 임금은 거의 없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 착취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중학교 졸업생 중 출신 성분과 신체 조건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동원되는데 고된 노동과 배고픔, 구타로 이탈자들이 많이 발생하며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전했습니다. 남녀 비율은 5대 5 정도로 남녀 간 작업의 구분이나 과제량의 차이가 없다는 게 증언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탈북자 박경호 씨는 남자와 여자 모두 같은 작업을 하는데 여자라고 봐주는 일은 없다면서 여성 인권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걸 한국에 와서 알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여자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여자들 너무 억세 강해갖고 몰랐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여자하고 여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분명 그들도 똑같은 여자예요. 거칠게 남자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좀 가슴 아팠고요. 저 친한 누나가 너무 힘들다, 나 도망치고 싶다, 못 견딜 것 같다,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보고서는 철길과 도로, 발전소, 아파트 등 북한에서 국가 건설 사업 대부분에 동원되는 돌격대의 규모를 최대 약 4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기업소 근로자들은 돌격대 동원 시간을 줄이고 자유 시간을 얻기 위해 기업소에 현금을 바치고 있다면서 기업소들이 이런 식으로 상당 금액의 현금을 매달 수탈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현금 수탈 행위는 일반 가정주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일어나는데 인민반과 각급 학교가 각각 주부와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경제 과제로 퇴비나 폐지 등을 거둬가고 현물이 없을 땐 현금을 수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매년 거둬들이는 금액은 미화로 약 9억 1,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서울사무소의 안윤교 인권 담당관은 지난 2013년 유엔 북한인권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제 전 세계 문제가 됐다면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권 규약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아동 어린이 권리 협약이라든가 그 이후의 협약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제 노동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금지가 된 바 있습니다. 쇼아이의 경우에는 일단 적지 않은 수용 시설이 이미 국제 형사법 하에서 말하는 강제 노동 그리고 현대판 노예라는 그런 프레임에 들어간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 있는 여러 가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와 도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북한 권은경 대표는 최근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실태는 북한 내 강제 노동과 현금 수탈 체제가 해외에서도 그대로 자행된 결과라며 이 같은 충격적인 강제 노동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은경 대표는 북한 돌격대 출신 4명 등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8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보건성 출신 간부가 중국 베이징 북한 대표부에서 근무하던 중에 최근 탈북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망명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유력 일간지인 중앙일보는 5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가족의 전용 의료시설인 평양봉화진료소 등을 관장하는 북한 보건성 1국 출신의 실세 간부 등 두 명이 베이징에서 가족과 함께 동반 탈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건성 1국 출신의 실세 간부 한 명이 가족과 함께 탈북해 한국 망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 정권 내부에 최측근이 탈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관계 부처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관심은 많으시겠지만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
일본 외무성은 5일 베이징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고위 간부가 탈북해 일본에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주중 일본 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의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인이 일본 대사관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일본의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인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인권 상황과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주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유하고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엘리트 간부의 탈북은 지난 7월 말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의 한국 망명에 이어 두 달 만의 일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 요소가 커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북한이 주체가 불분명하고 의도 파악이 제한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유형의 국지도발이나 전략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은신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과 군사력을 갖췄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능력과 미한연합감시정찰 자원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 등을 제한한 경우가 4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핵과 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제재였는데요. 여기에는 북한과 관련된 제재 대상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란을 비롯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거래한 중국 기업 등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으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6일 중국 국적자 4명과 중국 기업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연루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There are no limits and there is no administration red line of exempt countries or companies.
이와 관련해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은 지난달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참석해 국가나 기업을 제재하는 데 있어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제재한 데 따른 부담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당초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기업이나 기관을 제재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가 중국 국적자나 중국 기업 혹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사업체 등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BOA가 미 재무부의 특별 제재 대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일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이 제재 명단에 오른 경우는 모두 4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국제 테러리스트와 해외 마약거래 핵심 인물, 그리고 이란과 미얀마 등 특정 국가와 거래한 혐의 등으로 미국 정부가 마련한 총 10개 제재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인물과 기업 등이 가장 많이 포함된 건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베이징 알리트 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알코사와 중국 다이렌의 주소지를 둔 블루스카이 산업회사, 중국 국적자 리팡웨이 등 모두 22개의 중국 관련 기업과 개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중 13개의 기업 등이 다른 제재 프로그램과 복수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한 개를 제외한 12개의 이란 금융 제재 규정이 적용됐고 나머지 한 개 기관은 조선광업개발회사로 지난 2010년 북한 제재 규정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광신용무역이라는 이름으로도 운영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 기관이지만 평양은 물론 베이징에서도 운영이 돼 중국의 근거지를 둔 사업체로 분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복수 등재되진 않았지만 북한 단천상업은행 베이징지사 라경수 대표와 김광일 부대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등도 중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 프로그램에서 발견됐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은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개발과 거래, 운송에 연관된 개인이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라는 큰 틀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재 프로그램 대신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지난달 26일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 단둥 홍샹실업발전과 이 회사의 창업자 마샤오훈과 회사 관계자 저우젠수, 홍진화, 러찬씨는 북한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북한 제재 규정 프로그램이 아닌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에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 등은 해외 마약거래 인물 핵심 제재의 10건, 이란 금융제재 12건,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 제재의 7건, 북한과 시리아 제재 각각 2건, 벨라루스와 미얀마, 이라크 관련 제재에 각각 1건씩 들어있었습니다. 북한 제재 2건은 지난해 소니 해킹 사건을 계기로 발효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와 2008년에 13551호에 따른 것으로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에서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근거지를 둔 북한 사업체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전체 46곳의 제재 대상자 중 단순히 중국 내에 근거지를 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등을 제외하고 순수 중국 개인이나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25곳에서 30곳 정도로 추산됩니다. 특히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은 단둥 홍샹 실업발전 한 곳, 중국 국적자는 이 회사의 운영진 4명이 유일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중국 개인 및 기관 중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직접적인 제재 위반이 아닌 제재 대상과 거래를 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저우와 홍콩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에어로 스카이원사와 셴젠의 르후아 일렉트로닉사, 스타스 인터내셔널사 등 5개 기업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거래가 문제가 됐고 이란 금융제재에 오른 12개 개인과 기업 등은 모두 제재 사유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단어가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당초 일부 언론에선 단둥 홍샹 실업발전 등에 대한 제재를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석했지만 이들은 수출입 금지 품목을 북한과 거래했다는 직접적인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여전히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과 거래를 한 중국 기업이 제재되긴 했지만 확고한 대북 압박을 위해선 세컨더리 보이콧이 더 활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제3국의 기업 등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홍샹그룹과 북한 간의 금융거래에 중국은행 12개가 관여했지만 제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So it's very disappointing that unlike 2005 when secondary sanctions against Chinese banks proved extremely effective, administration is not willing.
지난 2005년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해 효과를 거뒀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제재와 달리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은행 업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의지가 없고 이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반면 단둥 홍샹 실업발전 등에 대한 제재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는 홍샹그룹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나가게 되면은 확산되는 거죠. 대북 제재를 좀 더 강도 높인 대북 제재, 또 지금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좀 더 위험성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지 등등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청문회에서 프리드 조정관은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같은 추가 조사가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전 북핵특사가 권고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대학원 산하 미한연구소가 4일 워싱턴에서 미한 동맹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전반부에는 1993년부터 1999년 미 국무부 소속으로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미북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그리고 한국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재천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 정치 안보 분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기조 발표와 토론에서 미한 동맹이 직면한 도전 가운데 하나인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상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 think negotiation can be and ought to be considered a legitimate option. I mean, what are the other options?
협상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대북 제재보다 더 강경한 해상 봉쇄나 선제 공격 같은 방안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안이 더 현명하고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를 따져보면 이런 강경책보다는 협상을 먼저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고수할 수 있겠지만 상황만 나빠졌다면서 북핵 위협을 줄이려면 이젠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과 협상에 임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거론했습니다.
But generally, what I want to say in this policy academic audience is that I want to preserve the legitimacy of negotiations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일단 적절한 조건을 충족해야 올바른 협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런 적절한 조건과 관련해 먼저 협상 목표를 확실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s that we not enter serious, hopefully durable negotiations unless both sides agree.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협상 목표라는데 미국과 한국이 꼭 합의하고 협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목표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협상을 통해 오히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경고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북한에 어떤 당근책을 줄 것인지 동맹국들과 반드시 협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To be very, very careful about what the United States does,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engage the North, draw them to negotiations.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이거나 실제 협상 중에 북한 측에 제시할 유인 정책을 고를 때 매우 유의하라면서 특히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나 중단같이 미한 안보 동맹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한국과 협의하라는 설명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면서 체제 붕괴를 우려하는 북한이 협상에서 반드시 평화협정 같은 정치적 현안도 꺼낼 것이라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루치 전 특사는 실제로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하겠느냐는 반론에 전쟁은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니며 협상이 가능하다면 전쟁보다는 협상이 낫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재천 교수는 미한 동맹이 굳건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no option but to, you know, approach this with the, you know, multi-track approaches.
대북 제재 그리고 확장 억지력 강화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북한 측에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동시에 조건이 맞으면 외교 협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재천 교수는 그러면서 확장 억지력이 내용이나 협상 조건 그리고 목표와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파워 대사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한국 정부 고위 외교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파워 대사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가 서울 강남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참석해 이 통일에 대한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공연장에서는 문화로 여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통일문화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탈북 만화 작가인 최성국 씨와 탈북 권투선수인 최현미 씨 등 탈북민들이 이야기와 트럼펫, 성악, 기타 등 공연으로 함께했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체육본과의 라종억 위원장입니다.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것이 그 400명 정도의 상임위원이 10개 분과에 이렇게 나누어서 조직되어 있는데 주로 그 대통령님이나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건의의 피드백이 아리송하고 그다음에 실사구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무언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소통이 되어야 그걸 또 집중화해가지고 대통령님한테도 우리가 뭐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시민단체하고 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후 외환 중에서 통일 공감대를 국민한테 만들고 또 통일에 대한 안보 의식도 제고를 시키자. 이렇게 한 문화를 통한 그런 행사입니다.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계속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체육분과의 라종억 위원장입니다.
제가 실제 경험으로 100번 뭐 세미나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그보다는 제가 동성동에서 한 번 연극을 하니까 훨씬 더 비주얼 이펙트를 갖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특히 감동을 줘가지고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의 역할이라는 건 88올림픽이 동부 유럽권 공산권도 해체시키고 아메리칸 팝이라고는 미국 문화가 소련의 냉전 체제도 종식시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작년에 그 우리나라 젊은 군인들이 발목 피해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그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역시 스피커를 통한 한류 전파로 북한이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문화의 힘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문화를 갖고 우리 남남에는 갈등을 풀고 북한에는 주민들한테 한류를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열린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 또 탈북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입니다.
통일하면 좀 딱딱하고 집합된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오늘 이 통일 행사는 문화로서 북한에 접근하고 또 그래서 이제 패널들도 탈북민 다수가 나오고 또 한국의 많은 평통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와 또 학생 탈북자 이런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떤 뭐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좀 분위기가 맞지 않고 오히려 이런 문화적 접근으로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북한을 알리고 그래서 남과 북의 문화가 하나의 끈이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결국 우리 탈북민들이 먼저 온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입니다.
각 지역의 민주평통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공연도 관람하고 각 지역의 활동들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니 뭐 이 문화예술을 하든 뭐 저 이 그 뭐 경제활동을 하든 탈북민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그 와서 정착을 빨리 해서 여하튼 자주 저 만나고 우리가 또 이끌어줄 건 이끌어주고 해서 빨리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그런 길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본래 6.25 때 나온 사람이거든. 그래 이북에 대한 그게 좀 많이 폭이 넓고 좀 만나고 싶고 예, 활동하고 싶고 그래. 여기서 통일에 대한 뭐 구상이라든가 강의를 들으면 아이고 참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시청하는 것보다는 이제 공감을 하고 서로 이렇게 뭐랄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럴까? 그러면 더 마음속에 더 깊이 남고 아무래도 지역에 가서 홍보하기가 좋겠죠. 또 그리고 지역에서도 탈북민들을 잘 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또 저희 책임감도 있고 하니까 여기 와서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도 또 서로 따뜻해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탈북민 관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받고 통일 준비 과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한반도 통일을 위한 문화로 가는 이런 행사니까 와봤어요. 이런 데 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늘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제가 또 뭘 하나 배우겠죠. 뭘 하나 배우고 저도 이 다음엔 또 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왔어요. 요즘처럼 북한남이 이렇게 경색된 국면으로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조금씩 유화적으로 접근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앞으로도 문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향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인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체육분과의 라종욱 위원장입니다.
성공적인 건 결국 그 민족 동질감을 회복하는 가운데에서 소프트 론칭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보는 안보대로 확실하게 지켜가면서 통일이 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건 어떤 정략에 의해서 통일 정책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전체의 통일 기반 조성이 차분차분하게 첫째 탈북민들의 안정화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 북한 주민들의 관계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법제도 개선 이런 걸 하나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 태풍 소식 어제도 잠깐 전해주셨는데요. 큰 피해가 났네요. 인명피해 소식도 들리는군요.
네, 제주를 지나서 남해안을 살짝 스치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태풍이 부산에 상륙을 했습니다. 지금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는데 남아있는 태풍의 어떤 생태계, 샤바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강한 바람과 폭우에 아주 속수무책이었던 제주도와 남동해안 곳곳에 생채기가 났는데요.
예.
부산, 울산, 여수에서 파도에 휩쓸리고 건물에서 떨어지고 무너진 구조물에 목숨을 잃는 등
예.
전국에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고 국민안전처가 2시 기준 피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번 태풍 이름이 차반데 위력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손에 꼽을 만큼 강도가 셌다고요?
네네. 한국 사람들한테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매미와 나리 하면은 아주 엄청난 태풍이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것에 준하는 아주 강력한 태풍이었는데요. 제주 한라산에는 예상보다 200mm가 더 많은 6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예.
바람도 최대 순간 풍속이 47m를 기록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냈던 그 역대급 태풍이었다는 분석인데요. 8m가 넘는 파도가 해안가를 덮쳤고요. 묶어두었던 어선의 고리 장치가 풀려서 항구가 아수라장이 된 곳도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고층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고공 크레인이 부서지면서 인명피해가 났고요.
네.
제주도에는 5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2개가 가동을 멈춰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났습니다.
네.
풍력 실증 연구단지에 아주 커다란 풍력 발전기가 있었는데
네.
바람에 날개가 부러져서 멈춰서 말했습니다.
주택도 뭐 자동차도 다 잠기고 비가 내린 지역의 이 수재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 울산까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부산 광안리와 해운대는 바닷가 옆에 바로 주택가가 있습니다. 이 파도가 뒤집어 놓은 보도블럭이 물 빠진 도로에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뭐 물에 둥둥 떠다니는 집기에 자동차, 뭐 자동차가 화단에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울산의 경우에는 관측일에 가장 많은 시간당 104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태화강 옆에 있는 한 시장의 모습,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인지 헤엄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예.
물폭탄이 쏟아진 곳곳의 도로 한 55곳 정도의 산사태가 나는 등 피해가 났고요. 전력 구조물이 부서져서 KTX 고속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 태풍 때문에 하늘길, 바닷길, 철도, 도로 곳곳이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지금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도 있군요.
네, 임시적으로 안전조치를 피해야 하는 곳이 지금 먼저 복구가 됐습니다.
예.
전력 공급도 80% 정도 복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금 한국 전역은 언제 태풍이 지나가느냐는 듯 아주 파란 얼굴을 드러낸 하늘이 보였었는데요. 그 아래에서 지금 빠르게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일부 구간의 철도와 도로는 재개통됐지만 방파제가 붕괴된 부산에 있는 그 항구들의 피해는 복구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진 피해를 입었던 경주도 태풍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바람에 빨랫감이 나붓기듯이 흘러기는 기와 지붕 위의 덮개가 경주를 강타했던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6월 말까지 복구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내용의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소식이 한 가지 더 들어왔는데 이 한국의 환경 파괴 정도를 시간으로 표현을 한 게 있는데 환경 시계가 9시 47분을 가리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12시 정각이 되면 환경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의미입니다.
네.
지금 한국의 환경 위기 시각은 앞으로 2시간 13분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아주 위기 상태라고 한국환경재단이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위기 시각은 학계와 시민단체, 또 지자체와 기업의 환경정책 담당자 등 환경 전문가들이 설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네.
환경 파괴 정도를 시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환경재단과 일본의 아사히글라스 재단이 함께 매년 각국의 환경위기 시각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환경 위기 시각이 9시 47분이다. 정각까지 2시간 13분 남았는데 그 말은 이 2시간 13분 안에 이걸 좀 되돌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군요.
네네, 환경 위기 시각의 취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사이에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의 환경 위기 시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9시에서 12시 위험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네.
12시에 가까울수록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해졌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한국의 환경 위기 시각, 뭐 세계에서도 좀 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이 이 부분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네. 환경 파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빠르다는 의미인데요.
예.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전 세계 공통의 지금 과제인데 세계의 평균 환경 시각이 1년 사이에 4분이 늦춰졌습니다.
네.
9시 31분으로 개선이 됐는데 한국은 오히려 지난 1년 사이에 28분이나 더 빨라져서 환경 보호 노력이 퇴보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어제 많은 분들이 이 소식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또 돈을 못 버는 직업, 이런 자료가 발표됐네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네. 한국에서 돈을 좀 많이 벌려면 일단 큰 기업의 고위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금융업이나 보험 관련 직업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변호사, 판사 등 이 법률가, 경찰관, 교도 관련 직종도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에 올라 있습니다.
예.
의사로 대표되는 그 보건의료 관련 직업, 항공기 조종사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에 이름이 올라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한국의 고용정보원이 최근에 발표한 2015 한국의 직업정보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네.
이 직업정보 자료는 한국의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에게 진로와 경력 설계, 진로 상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고요.
네.
한국의 730여 개 직업에 재직하고 있는 2만 4천여 명을 통해서 내놓은 그런 조사 자료입니다.
730여 개의 직업이라면 뭐 웬만한 직업은 다 포함됐다고 봐야겠군요.
네네.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직업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뭐 다양한 내용들이 분석되어 있는데
예.
역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는지였습니다.
네.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3,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나라로 하자면 3만 5천 달러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예.
기업의 고위 임원의 연봉은 평균 1억 6,400만 원, 미화로 14만 7,300여 달러가 됩니다. 도선사가 돈을 많이 법니다. 이 항구까지 배를 안전하게 안내하는 도선사 한 12만 달러 연봉을 받고 있고요.
네.
국회의원도 10만 9천여 달러의 평균 연봉으로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좀 연봉을 적게 버는 가장 낮은 직업은 어디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한국에서는 연극 배우들의 연봉이 가장 적었습니다.
예.
1년에 8,800달러, 그다음에 가톨릭 성직자인 수녀가 11,300달러, 집안에서 가사 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가 12,600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또 뉴스의 배경과 용어를 풀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도 준비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통령도 함께 결정되는데요. 어제는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회가 있었죠. 미국 행정부의 2인자입니다만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덜한 게 현실인데요. 미국에서 부통령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선출되는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투데이 2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